먼저 유양금 자매님과 같이 살고 있는 김순옥입니다. 양수리 예배소에 다니고 있고요. 어느 날 선교사님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시겠대요. 뭐 말씀 전해줄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실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. 이제 추리를 해봤는데 혹시 문경 집회가 있는데 간증을 해달라고 그러시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언니 나 만약에 간증하라고 하면 난 절대로 안 할 거야 그랬어요. 근데 이제 저희 집에 딱 선교사님께서 오셨는데 딱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. 두 분 간증 좀 하셔야겠습니다.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랬죠. 네. 아니 그 안 하겠다는 그 마음은 다 어디로 가고 그냥 바로 내가 나왔어요. 왜냐하면 이 복음이잖아요. 이거는 제가 받은 만큼 또 돌려드려야 되는 거잖아요. 거부 못하죠 그거는.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. 저는 어려서부터 걱정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.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만약에 트레비전에 어디 비가 장마 때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면 제가 산동네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여기까지 차올라서 우리 집 다 잠겨버리면 어떡하나. 그리고 이제 자다가 불자동차, 옛날에는 불이 많이 났잖아요. 왜 불자동차 소리가 사이렌 많이 울리잖아요. 그러면 그 불이 우리 집까지 번지면 어떡하나. 정말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되고 어디서 지진 났다면 우리도 지진 나면 어떻게 되나 막 이런 걱정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. 근데 걱정이 많으면 뭘 찾게 돼요? 신을 찾게 되죠. 진리를 찾게 되죠. 그런데 찾지를 못하고 하여간 걱정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. 이거 사람 사는 게 꼭 좋은 일 있으면 꼭 나쁜 일도 꼭 생기더라고요. 그 다음에. 그러니까 막 가족끼리 모여서 막 웃다가도 아 이거 조금 있으면 또 무슨 일이 생길 텐데 좋으면서도 앞으로 올 그 불행한 거 그런 거 생각하게 되고 저는 이런 성격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처녀 때도 진리를 향해서 참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. 이신 저 뭐 이 종교 저 종교 기웃거리기도 많이 기웃거렸었고요. 제가 하는 일이 음악을 했었어요. 어떤 음악이냐면 나이트클럽에서 보컬 그룹에서 제가 키보드를 맡으면서 노래를 했었습니다. 어느 날 정말 어느 팀에 딱 들어가기로 해서 사람들을 딱 만났는데 정말 영화배우 같은 사람이 한 명 딱 나타났어요. 지금 저희 남편인데요. 저는 정말 처음 딱 보고 이렇게 되게 점잖고 저랑 틀린 거예요. 저는 말도 많고 막 되게 호탕하고 막 이런데 말도 없고 점잖고 정말 귀공자처럼 생기고 지금은 나이 들어서 머리도 없고 좀 그렇지만 귀공자처럼 생기고 와 나 저런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. 근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. 우리 남편을 딱 만나서 어떻게 정말 제가 더 대시를 했던 것 같아 했어요.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이 걱정 많은 사람이 그리고 나이트클럽에 밤에 일을 하잖아요. 우리 남편이랑 저 우리 남편은 키보드 치고 퍼스트 키보드고 저는 세컨 키보드를 하면서 노래를 했었어요. 걱정 많은 사람이 무슨 아기를 낳겠어. 이 험한 세상에 밤에 일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애를 낳아서 애를 키울 거야. 그냥 우리 편히 살다 우리끼리 편히 살다 죽자 그냥. 그래가지고 서로 그렇게 타협해서 애기 낳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. 애기를 못 낳아서 안 낳은 게 아니라 안 낳으려고 안 낳았습니다. 이 험한 세상에 애기를 낳아서 어떻게 기를 거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둘만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가자 이렇게 해서 애기도 안 낳고 있었어요. 근데 그래도 뭔가 진짜 되기는 어디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한참 동안 그 신비주의, 어떤 사람이 달마라는 책을 저한테 선물했는데 그게 라지니시 책이었어요. 그 신비주의, 뉴에이지 사상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. 근데 그 책을 보는 순간 내 심리가, 사람의 심리가 거기 책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. 내 그 사람의 그 모든 생각, 그 뭐 심리가, 와, 이런 책이 다 있네. 내 속을 어떻게 이렇게 훤히 들여다보고 있지? 그래가지고 거기 그 책에 한창 많이 빠졌습니다. 근데 이 깨달음을 얻으면 정말 우주와 하나가 되고 뭐 그런 거였는데, 그래서 엄청난 많은 양의 뉴에이지 사상 책을 읽게 되었어요. 그리고 내 자신을 막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. 근데 뭔가 답은 없었어요. 딱 주어지는 깨달으면 우주가 하나 되고 내가 뭐 그렇게 된다는데 어떻게 깨닫는지도 모르겠고 그 답을 모르겠는데, 그리고 점점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그 책을 보고 나만 보면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저런 마음에서 저런 행동이 나오는가, 남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걸 막 파악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. 내 힘이,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요. 저 사람 분명히 저런 마음 갖고 나한테 저렇게 행동했어. 막 그 화가 나고 더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정말 몇 년을 같이, 우리 남편은 그 우리 한국의 역사, 불교 막 이런 책을 읽고 나는 막 라지니 사상 책 읽고 막 그렇게 막 몇 년을 보내다가 아우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때려쳤어요. 이제 그만해야겠다. 깨닫는 것도 없고 내가 더 남을 보면서 막 흉을 보게 되고 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고, 그러니까 제 자신이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또 이제 종교에 대해서 그런저런 생각이 이제 없어졌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팀에 기타 치시는 분이 이제 나가게 되었어요. 그래서 새로운 기타 치시는 분이 들어왔는데 그 새로운 기타가 우리 지금 그 방금 간증한 언니의 동생입니다. 딱 들어왔는데 저는 마음이 정말 잘 맞는 거예요. 저 우리 남편은 친구고 친구뻘이고 저는 동생이죠. 이제 저는 그분한테 이제 제가 후배라서 형이라고 불렀어요. 그 저희 집을 한번 초대를 했는데 그 테이프를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. 제가 음악 듣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. 제가 음악 듣는 게 다 세상 음악이죠. 근데 세상 음악을 정말 즐겨 들었었어요. 근데 그 테이프에 90분짜리 테이프인데 와가지고 우리는 밤 늦게 끝나니까 한 새벽 1시, 2시 됩니다. 집에 오면 그때서부터 그 테이프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.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막 엄청나게, 그거 녹음을 하려면요 90분짜리 테이프를 다 채우려면 한 3시간 걸린대요. 근데 저를 위해서, 우리 남편을 위해서 그 많은 곡들을 다 녹음을 해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오는 거예요. 그게 같이 음악 듣고 이러는 게 음악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, 그 또 세상 음악은 또 그런 게 있어요. 얼마나 루스벨이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이 되잖아요. 그 음악이 얼마나 사람을 정말 하나를 되게 만들고 그 같이 통하는 것,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그 되게 친밀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, 음악이. 근데 그 형도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테이프를 녹음해 갖고 와가지고 같이 음악 듣는 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한국이 영화 한 편짜리 같았어요. 그만큼 우리 가슴과 정말 전율을 불러일으킬 만큼 그렇게 좋은 곡들을 많이 녹음을 해다주고 그렇게 되게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. 근데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한번 딱 항상 그 진리에 대한 갈구는 있었잖아요. 제가 어느 날 문득 얘기가 났어요. 형, 나 그냥 큰 욕심도 없고 나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애도 없고 내가 뭐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뭐 불평은 없는데 그래도 사람이라면 뭔가 기둥을 갖고 좀 뭔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만한 게 좀 있지 않을까? 그런 종교 좀 없을까?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형이 그러더라고요. 저 형은 그때 이제 탕자였어요. 다니다가 말았던 사람이었어요. 가족들은 다니고 있었지만 그 음악하면서 교회 다니기가 정말 힘듭니다. 새벽 뭐 아침에 자고 언제 또 교회 다니고 막 그래요. 정말 힘든데 저 형이 그러는 거 제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왕이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떠냐? 나보고 딱 그냥 툭 던지는 말로 그런 거. 근데 그때 제가 딱 뭔가가 왔어요. 맞아.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을 만드셨다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신들 중에 하나님이 신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제일 높은 신 같고 내가 왜 여태까지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 못했지? 그래 맞아.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다. 그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저 형의 마음속에 그날 집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한테 집에 가는 도중에 차를 타고 가면서 엄청나게 많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. 탕자잖아요.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인데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집에 가는 내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.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. 그 다음서부터 이제 같이 일을 하잖아요. 밤마다 이제 음악을 하고 쉬는 시간이 많아요. 음악하는 시간이지만 그때마다 이제 뭐 가톨릭에 대해서 다니엘서 뭐 요한계시록 이런 거 저 형이 알고 있는 한에 그 성경 지식을 저한테 주는데 와 신이 났어요. 제가 정말 와 그렇구나. 그때서부터 정말 어두운 내 인생에 정말 캄캄했던 앞길에 빛이 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예수님,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셨구나.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런 분이 계셨구나. 그런 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라는 거 저 형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. 이렇게 처음엔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거 내가 이기적인 그런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맨 나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하라고 해주고 그 얘기를 듣고 교회 안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일을 갔다 와서 싹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방에 혼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. 그때서부터. 근데 제가 처음 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.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.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은혜 받은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. 그 은혜를 지금 깨닫게 해주세요. 하나님께서 지금 저한테 주신 여태까지 저한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. 제가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습니다. 그 기도를 처음으로 했어요. 근데 그때서부터 지나온 내 그 어렸을 때 그 참 불우하게 살았거든요. 그때서부터 왜 나를 어떻게 사랑을 하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리가 불편해요. 근데 어렸을 때 어떻게 다쳤는지 이제 엄마 아버지는 다 장사를 하시고 일을 하시니까 이제 언니 오빠가 저를 봤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어떻게 다쳤는지도 모른대요. 그런데도 그 제가 다리가 불편한 것 마저도 제가 한창 불교 신앙에 빠졌을 때 저는 다리도 불편하고 해서 처녀 때인데요. 시집도 못 갈 것 같고 그냥 절에 가서 저는 시골을 참 좋아했는데 다 절이 시골에 있잖아요. 절에 가서 밥이나 해주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냥 그렇게 비구니가 돼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정말 거기에 그렇게 막 거기에 한참 빠진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정말 절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, 그런데요, 절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? 절하는 거잖아요.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절을 못해요. 그리고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참선을 하잖아요. 근데 제가 다리가 굽히지를 못하는 다리라서 가부좌도 못 틀어요. 그러니까 다리를 뻗고 앉아야 돼요. 근데 그 절에서 다리를 뻗고 절도 못하는 그 상상하라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림이 안 나와요. 여러분 근데 그게 그림이 안 나와요. 근데 그게 중요했어요. 저한테는 그 절에 가서 절을 못하고 가부좌도 못하고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이게 저한테는 그게 되게 크게 오더라고요. 맞아, 절도 안 되겠다.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퍼부어주실 때, 그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. 제가 다리가 불편한 것도 감사해요. 안 그랬으면 저 절에 갔어요, 정말. 그런 은혜가 막 저한테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여태까지 못 느꼈던 그런 은혜가.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이제 시작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너무 예수님을 만난 게 기쁘고 너무 기뻐서 막 그 다른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도 변하게 되잖아요. 저희 음악가는 여자 싱어가 새로 오게 되었는데 여자 싱어가 되게 이제 네 가지가 없는 여자 싱어로 소문이 난 사람인데 근데 저도 성격이 정말 만만치가 않았거든요. 정말 불같은 성격이었거든요. 그래서 우리 그 같이 일했던 남자들이 저 여자친구가 오면 둘이 어떻게 붙을까 막 그런 생각도 막 기대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때 예수님을 만난 상태잖아요. 그게 딱 왔는데 정말 그 네 가지가 없게 행동을 하더라고요. 근데도 저는 옛날 같았으면 막 저 나도 막 그랬을 텐데 항상 마음이 기뻐 있으니까 내가 피아노 반주를 해주면서도 오늘 템포 어땠어? 노래하기 편했어? 그러니까 네, 뭐 나보다 후배인데도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. 옛날 같았으면 그냥 다 갔을 텐데 지금은 그때는 그렇지가 않고 그래 막 그러면서 막 좋게 웃으면서 막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뻐서 그런 거였거든요. 근데 이 네 가지 없는 여자싱어가 나중에는 저한테 언니 하면서 막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. 옛날에 소문에 들었던 그런 모습이 없어요.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. 그렇게 체험을 하고 살았습니다. 그래가지고, 아까 기도에 대해서 손 목사님, 설교도 하셨는데, 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. 사실 이제 저기 뭐냐 뭐 해달라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제 생활하면서 저희 남편 제가 기도를 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. 근데 우리 남편이 다행스럽게 우리 친정 오빠가 집 짓는 목조 주택을 짓는 사람이라서 우리 오빠한테 가서 일을 배우고 저는 계속 우리 남편이 다 일을 배울 때까지 계속 일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믿을 만한 게 있으니까 우리 이제 아기도 낳자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기르는 게 아니잖냐 하나님께서 길러주시잖냐 그래가지고 아기도 낳자고 해서 제가 43살에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한 지 두 달 만에 이제 애가 가져서 우리 아들을 43세 한 명을 아들을 낳았어요. 근데 이 43살의 아기를 낳으니까 힘들잖아요. 그 늦은 나이에 그 애를 키운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몸이 힘드니까 이제 정신도 조금 피폐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물질적으로는 조금씩 나아져요. 우리 남편이 이제 집도 짓고 이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좀 나아지고 있는데 이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지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몸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죄에서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느 교과 공부 시간에 내 자기 자신이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, 몇 퍼센트 지키느냐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해보니까 10%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. 맨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는 계속 짓고 있고 근데 그 마음이 구원 받았냐고 이렇게 속으로 물어볼 때 저는 이 상태 갖고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리고 계속 세상 것을 하면서 세상 죄를 짓고 애는 커가고 있고 그렇게 점점 더 정신은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얼마 전까지 우리 건아가 그 기도를 하고 기도로 낳은 아기라 그런지 좀 영적인 면이 있어요. 안식일에만 교회 다니니까 화요일 금요일 저녁만 되면 교회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. 얘가 요일을 모르는데 저녁집에 나가자고 교회 가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들이 교회 가자는데 안 갈 수 있나요? 그래서 화요일 금요일 저녁집에도 나가게 되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안식일 딱 아침에 가면 저녁 때까지 저녁 먹고 와요. 그 정도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열심히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었어요.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드라마 건아를 재우고 나면 이제 밤에 재우고 나면 그때서부터 제 세상인 거예요. 근데 자유가 없다가 그때서부터 내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과자 한 봉지 들고 그때서부터 야식을 갖고 2층에 가서 텔레비전 있는 방에 가서 왜 건아 있을 때는 텔레비를 전혀 안 틀거든요. 텔레비 못 보게 하니까 그때서부터 드라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. 텔레비전에 완전 빠져서 살았죠. 왜냐하면 그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순간은요 다 잊어버려요. 잊고 싶은 건 그냥 생각하기 싫은 건 구원이고 뭐 예수님 말씀이고 뭐고 그걸 빠져드니까 생각을 안 하게 돼요. 그 정도로 방송 매체가 참 무섭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내려와서 이제 막 새벽 1시까지 막 1시 넘도록 그러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애기 자고 있는 모습 보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우리 아들도 있고 이러는데 나 이 말씀 보고 더 하나님께로 더 나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? 그러면서 이제 잠들 때 기도할 때 그나마 달랑달랑하게 기도할 게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. 내가 우리 거나 갖기 전서부터 그 우리 아들에 대한 기도는 한 번도 안 해고 걸러본 적이 없거든요. 아들을 자는 아들을 보면서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우리 아들도 그럴 텐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? 내 힘으로 안 되네. 하나님 도와주세요. 죄를 많이 짓다가 보면요 기도도 잘 안 나와요. 근데 딱 한 가지 기도가 있었어요. 그 살려달라는 기도. 아들을 자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.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. 살려주세요. 제 살려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? 하나님 살려주세요. 이거 죄를 끊고 싶은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. 살려주세요. 그 기도를 여러 날 했습니다. 그렇게 기도를 여러 날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안식일 오후에 전화가 따르릉 울려요. 그래서 받았더니 우리 그 옛날에 같이 일하던 기타 치는 쳤던 그 형 독일 갔는데 우리 헤어질 땐 별로 좋지 않게 헤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소식도 없이 그 독일로 확 가버렸어요. 애들 데리고 우리 건아랑 저 형이랑 저 집 그 아이들이랑 얼마나 친형제도 그런 친형제 뭐 없을 정도로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소리 소문도 없이 독일을 갔더라고요. 그 잘 먹고 잘 살아라. 그리고 우리 남편이랑 험담도 좀 해가면서 그랬던 사람이 전화가 딱 왔는데 나야 그러고 어? 어디야? 내가 그랬어요. 어, 여기 한국이야. 어, 공항 근처라는 거예요. 그 짧은 순간에 팍, 내리에 막 그, 아, 독일 생활이 안 됐구나. 애들은 그랬더니 애들도 있대요. 어, 그럼 한국에 왔구나. 한국에서 지금 도착했으면 어디 갈 데도 없는 거구나. 그 짧은 순간에 다 스치더라고요. 그러면서 하는 말이, 지금 가도 돼? 그러더라고요. 어, 와.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다른 집에 있었는데, 안식일 그 예배 끝나고 다른 집에 있었는데, 그 집에서 건아야, 그 희준 누나랑 동준 형아 온대. 어,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죠.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. 근데 제가 그때 되게 힘든 상태였어요. 이 정신적으로 무척 피폐해 있었고, 우리 남편이 마지막 일하고 있는 일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, 정말 힘든 일을 맡아가지고 돈, 그 금전적으로도 손해 많이 보고, 우리 남편 혼자서 너무 고생을 한 마지막 그 지방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,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로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, 아, 정말 그 스트레스가요, 얼마나 그 힘든지, 아,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.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였거든요. 근데 온대는 거예요. 저 하나님한테 운전하고 가면서, 아,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상황에서 왜 그랬는데, 그 시간이 오래 가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집에 딱 갔더니, 아닌 게 아니라 딱 도착을 했어요. 도착을 했는데 짐은 이만큼 있고, 나는 그냥 아이들하고 저기 그 형만 있을 줄 알았는데 누나까지 딱 계시더라고요. 누나는 옛날에 한번 스쳐가듯이 한번 인사를 한 적 있던 사람이라 얼굴도 기억도 못하는데, 언니가 정말 어떻게 안절부절 못하고 막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해, 빨리 짐 옮겨, 빨리 해. 그래,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해줄까 하는 마음에서 막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서 이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. 그 우리 남편이랑 그 독일 가고 없을 때 그렇게 험담을 했었는데, 남편한테 지방에 있었는데, 여보 왔어, 동준이네 왔어 했더니, 그 지방에 있을 때 집에 별로 오지도 않던 사람이 바로 날라오더라고요. 조금 전까지는, 얼마 전까지는 험담했던 사람 맞나 그런 싶은 그런 정도로 바로 날라와서 또 막 그 같이 좋은 시간 갖고. 근데 제가 기도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, 하나님 저 텔레비전 안 보게 해주세요. 저 이 텔레비전 보는 시간 이제 없게 해주세요. 막 그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. 근데 그 기도를 정확하게 들어주셨어요. 왜냐면 가족이 와서 2층에 생활을, 2층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텔레비전이 볼 수가 없어요. 왜냐면 거기서 자고 있는데 그냥 밤새도록 텔레비전을 봤는데, 그래서 아, 이것도 야 좋은 기회다. 보고 싶었지만 조금 보고 그냥 내려왔어요. 그럼 별로 텔레비전 보고 싶어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해가지고, 그래가지고 아, 이 시간 뭐 하지? 그러다가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. 아, 이제 이게 기회다 하고 우리 다시 성경 공부 좀 해야겠다.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다니엘서 딱 썼더니 다니엘서 강의하면서 강병구 목사님이 딱 뜨더라고요. 처음 딱 한 게. 그래서 딱 틀었더니 다니엘서 강의를 하시는데, 와, 그 말씀이 힘이 있고 완전 메이저 메가톤급 그 밝고 정말 명확하게 아주 그냥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. 우와. 그러면서 그 다음날 언니한테 강병우 목사님이라는 건 못 들었고, 다니엘서 언니 강의 중에 누구 어떤 뭐 머리 하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거 한번 들어봐봐. 오, 정말 좋아. 그리고 이제 그날 지나가고 또 그 다음날 되어서 또 이제 텔레비전을 못 보니까 또 유튜브를 찾다가 그 다음날 바로 강병호 목사님 설교 그 듣는 바로 다음날 딱 봤더니 추락하는 미국, 떠오르는 미국 딱 있는 거예요. 이건 뭐냐? 그리고 딱 하고 딱 봤어요. 송경호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신, 이건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, 와, 재밌는 거예요. 경제를 아주, 경제를 막, 미국 경제에 대해서 막 풀어주시고 막 이러는데, 정말 재밌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알고, 그 교회에서 얘기 들었던 그거지만 더 자세하게, 막 정확하게 막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, 그 1, 2부가 있잖아요. 추락하는 미국, 떠오르는 미국이 1, 2부가 있는데, 그거를 한 밤에 그냥 다 봤습니다. 그래가지고, 와, 이거 진짜다. 그래가지고, 그 이튿날 일어나가지고, 저 형이랑 언니한테, 언니, 그 다, 저기 뭐냐, 추락하는 미국, 떠오르는 미국이 있는데, 그거 한번 들어봐. 그래가지고 생애의 빛에 대한 그걸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. 저는 생애의 빛도 모르고 그 손 목사님이랑 강 목사님이 같은 생애의 빛에 있는지도 몰랐었고요. 근데 자꾸 들다 보니까 생애의 빛이라고 있는 거예요. 여기가 뭐지? 그리고 막 전화, 나는 조금 불도저 같은 그게 있어가지고 그 생애의 빛에 전화해가지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메일로 막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.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도 그렇게 이거 우리 뭐 교회랑 별다를 게 없다 뭐 이런 생각이 했었는데 저를 딱 그 가르쳐 준 한 설교가 그 깨닫게 해준 설교가 송경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꼭 들어야 할 설교 그거를 들었어요. 그거를 듣는 순간 그 죄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다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변화되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거를 딱 들었을 때, 와, 그거는 정말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내가 이 99%도 안 되는 거였잖아요. 내가 교회에서 그 많은 신실하신 분들이 저분들도 사실 나랑 별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은 적 구원받을 있을까? 과연? 근데 손 목사님 그 로마서 강의를 딱 들었을 때 100%여야 된다고 하는 거랑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걸 알았을 때 찾았어요, 드디어. 정말 진리를 표준은 높아졌는데 표준은 높아졌는데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와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남편은 우리가 이제 우리 형, 우리 언니, 저는 막 유튜브를 보면서 막 진리를 막 계속 듣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었었는데 저랑 같이 물론 침례를 받았지만 안 다녔던 사람인데 제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. 제가 하도 이렇게 막 다니자고 그래가지고 근데. 겨우 교회 안착시켜 놓고 재무도 보고 아침에 찬양 지도도 하고 겨우 이제 교회에서 앉혀놨는데 이제 안정이 된 사람인데 생애빛을 또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. 우리 남편은 이게 뭐냐 또 생애빛이 뭐야 우리 남편은 또 거부감을 좀 갖더라고요. 근데 우리가 하도 이렇게 막 아침마다 식사 시간마다 막 그 설교 들은 거 막 토론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남편은 혼자 왕따가 돼갖고 그래서 우리 세 명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. 우리 남편도 같이 동화되게 해달라고 남편도 같이 동화돼서 우리 같이 그 진리의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다 기도했을 거예요.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었거든요, 그때. 근데 이번 여름에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. 우리 남편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 휴가 갈 행선지를 다 정하고 날짜도 다 정하고 혼자 다 정해버린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냥 순순히 따라가자. 그런데 하필이면 태풍 오는 날 거기 태풍 오는 날 잡아가지고 3박 4일을 거기서 지내겠는데 딱 태풍 오는 기간에 딱 잡은 거예요. 그리고 아, 그 장소도 딱 그 저기 인터넷으로 봤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, 제가. 그래도 남편이 가자니까 따라갔죠. 우리 가족 모두 다 갔죠. 근데 출발하면서 기도하고 떠났어요. 하나님, 이 날짜를 이렇게 잡았지만 태풍 오는 날 휴가를 잡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그 무언가를 우리가 얻고 오게 해주세요. 차 안에서 모두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. 근데 딱 도착을 했는데 너무 장소가 좋은 거예요. 방은 하나인데 바깥에 마루가 있고 바로 해변이고 그리고 그 기간도 태풍, 분명히 다른 데는 다 다른 지방은 태풍인데 고기만 날씨가 너무 좋고 놀기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3박 4일 동안 정말 원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하면서 원 없이 그렇게 놀았어요. 근데 마지막 날 밤에 애들은 이제 다 누웠고 한 방에 다 누웠고 갑자기 어떻게 우리 저기 하나님 얘기가 나왔어요. 성경 말씀 얘기가 나왔고 뭐 열처녀의 비유, 뭐 요한계시록 뭐 그런 얘기. 우리 남편은 방이 하나니까 들을 수밖에 없었잖아요. 나중에 들으니까 그 자리가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. 왠지 그날은 더 얘기를 듣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, 하나님의 말씀 막 그 뜨거워가지고 막 우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의 기간이라는 그 말이 딱 나왔을 때 우리 남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.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거죠. 어떻게 나 같은 이 죄인한테도 이런 기쁜, 이런 사랑을, 그걸 느꼈나 봐요. 그러면서 어떻게, 어떻게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. 그 전에 우리 세 명이서 우리가 언제 양수리 예배소에 나가게 될까 그랬어요. 그랬더니 양금 언니가 그러더라고요.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.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걸리게 해주지 않을 것 같아. 그 말이 맞았어요. 딱 여름 휴가 딱 끝나고 와서 그 다음에 바로 양수리 예배소로 우리 가족이 모두 갔습니다. 그런데요. 참 힘든 게 그 알았잖아요.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잖아요. 근데 여태까지 제가 하던 습성 있잖아요. 그 예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하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걸 딱 알아버린 거잖아요. 근데 이 죄의 습성 때문에 이렇게 제가 그 우리 건아나 그 조그만 아이들이 무슨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그 반응하는 그 모습을 제가 죄를 짓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. 저는 내가 죄인인지는 알았지만 이 정도로 죄인인 줄은 몰랐어요. 내가 이렇게 밑바닥인 줄 몰랐고 이렇게 치사하고 정말 옹졸하고 이런 것 정말 내 죄가 그렇게 깊은 줄은 정말 몰랐어요. 그때서부터 야곱의 씨름같이 저와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. 너무 괴로웠어요. 아, 하나님 나 이 죄에서 해방하게 해달라고.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, 이런 사람이라고. 하나님 아시죠? 근데 이게 자꾸 죽질 않고, 내가 죽지를 않고 자꾸 살아서 내가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. 하나님 도와주세요. 막 한 여러 날을 정말 힘들게. 근데 이 힘든 거를 다른 가족한테 보이면 안 되잖아요. 왜냐하면 남의 집에 와 있는데 내가 인상이 이래 갖고 있으면 불편할까봐 티도 못 내고 정말 그렇게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편안해지더라고요. 근데 편안해진 게 그게 편안해진 게 아니었어요. 왜냐면 죄인 줄 알면서 계속 올라오는 그 습성 때문에. 그 습성이요. 그 습성의 제일 피해자는 우리 남편과 우리 아이입니다. 그 19년 동안 우리 남편이랑 결혼 19년 동안인데요. 여기 오기 전에까지 제가 그 습성을 발휘를 해서 우리 남편이 상처를 받고 알면서도 안 되는 거 있었잖아요.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데도 그 습성이 정말 그렇게 쉽게 사그러들지가 않더라고요. 내가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덜 깨달아서 그런지 하여간 우리 남편한테 여기 오기 한 일주일 전서부터 예민해져 있는 사람인데 우리 남편도 왜냐면 자기도 진리는 아는데 마음대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. 우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민해져 갖고 있는 상태잖아요. 그런 와중에 내가 옳다고 이렇게 말로 여태까지 그 상처를 주고 정말 가시 같은 말을 하고 그 여기 오기 전까지도 그랬었습니다. 내가 안 그러려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와서 우리 남편이 상처를 받았어요. 그게 그렇게 빨리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. 그런데 우리 남편이 그 금요일 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신경전을 저랑 하고 있다가 저는 그때서부터 신경전이 아니죠.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그 나는 잘못을 한 건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 마음을 못 풀어주겠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문경 집회를 안 오겠다는 거예요. 우리 남편이. 그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. 내가 이 나 때문에 그 송경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해서 그 말씀이 있거든요.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도 내 이 잘못된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그럴 수 있겠구나. 내가 지금 그러고 있구나.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정말 후회가 되는지. 그래서 그 전날 여기 안식일 전날 혼자 차를 끌고 산으로 갔어요. 우리 집 바로 뒤에가 산이라서 거기 가서 한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. 하나님한테. 하나님 제가 참 왜 이렇게 안 됩니까? 근데 제가 안 되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남편도 되돌릴 수 있게 마음이 되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. 정말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. 근데 내려와서 이렇게 봐도 우리 남편이 밤 늦게 들어왔는데 그 마음이 돌아서지가 않더라고요. 그 아침이 여기 오늘 안식일 아침이 되었는데도 내가 2층 가서 남편 자고 있는데 내가 잘못했어. 내가 참 이 아직도 이 버리지 못한 습성 때문에 당신한테 상처를 줬는데 나 때문에 이러면 안 되잖아. 당신이 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잖아.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그래봤지만 우리 남편 마음이 안 돌아섰더라고요. 좀 무거운 마음을 갖고 우리 가족만 차를 타고 여기 문경으로 출발했습니다. 근데 그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을까? 그래서 우리 남편 짐은 내가 쌌어요. 자고 그 입고 잘 옷도 싸고 그리고 가방을 챙겨왔어요. 그리고 한참 이제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 까지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전화기를 이렇게 봤는데 우리 남편한테서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. 진동으로 해놔서 제가 못 들었거든요. 전화가 와서 딱 받았어요. 했더니 이 옷이 무슨 옷이냐면요. 여기 문경 집회가 있는데 제가 간증을 맡았잖아요. 제가 변변한 옷이 없어서 우리 남편이 이거 저 이쁘다고 저 사준 옷이에요. 나는 이게 비싸가지고, 나 비싼 옷을 안 사는데, 비싸가지고 살까 말까 하는데 우리 남편이 막 이렇게 권해줬어요. 사라고 막 그래가지고 샀는데, 그 옷을 방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왔거든요. 근데 우리 남편이 딱 전화가 와서 가는 도중에 이 옷 왜 옷 안 가져갔냐고 전화가 왔어요. 사실 제가 이 옷을 가져갈까 말까 고민, 그 아침에 막 고민을 했었거든요. 다른 옷을 입고 할까, 그냥 가져갈까 말까 하다가 어떻게 경황이 막 짐 싸다가 경황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오게 됐는데, 우리 남편이 이 옷을 보고 이 옷을 입고 간증을 하기로 했는데 이 옷을 안 가져갔으니 전화를 한 거야. 근데 제가 전화를 빨리 한 것 같은데 못 받았잖아요. 그것도 나 많이 왔는데 나 가서 찬양 연습도 해야 되고, 여보 나 옷 안 가져왔어. 여보 나 옷 좀 갖다 줘. 어디냐? 그래가지고 어디냐고 그래서 여기 벌써 고속도로도 안 들어갔는데 고속도로 들어갔어. 나 그 옷 입고 해야 돼.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계속 전화를 들고 있다가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. 우리 가족은 확실했습니다. 이 옷을 갖고 올 줄을. 근데요, 정말 왔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전날 밤에 우리 남편한테 그 메시지 보낸 게 있어요. 여보, 19년 동안 정말 이 못난 아내를 데리고 살아준 것도 고마운데, 나 때문에 그동안 상처받은 거 참 미안하다고. 근데 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나는 정말 무섭다고. 그리고 기도한 것도 있는데, 사람이 이렇게 참 진리를 받아들였으면서도 왜 변화되지 못하는 거, 이건 정말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. 이쁜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. 그거 정말 말씀도, 진리의 말씀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열매가 없으면, 열매 제발 내가 남한테 뭐 해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서 죄에서 해방하고 그 모습, 성령의 열매가 열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를 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. 하나님 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남편도 와 있고 우리 가족 모두가 와 있어요.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세요. 저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, 갈 데가 없습니다.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다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? 여러분도 정말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정말 소수의 사람이잖아요. 우리 저 하늘문 예수님 만날 때까지 하루하루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라면서요. 제가 또 찬양으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저희 남편과 같이.
감사해요.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,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.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.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.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
이 땅에 심으셔